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는 신약 성경 27권의 거의 반이나 쓴 분입니다. 적어도 13권을 썼는데, 이 13권의 근저에 흐르는 한 가지 큰 사건이 바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항상 그런 것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이 아닙니다. 독실한 유대 교도가 기독교도로 바뀌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무려 13권이나 되는 신약 성경 속에 밑에 다 흐르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 때문에, 비록 사도 바울은 가고 없어도 그가 써서 남긴 13권의 성경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만큼, 오늘 그 결정적 계기가 된 이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모습이 이랬다는 말씀이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전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수색해서 다 끌어내어 감옥에 쳐넣는 일을 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항상 앞장섰었고,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습니다. 이 잔멸했다는 말씀이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서 포도원을 다 망쳐놓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멧돼지요, 또 예루살렘의 도살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메섹으로 끝까지 지경을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양이 안 차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160마일쯤 됩니다. 걸어가면 한 일주일은 걸어야 하고, 말을 타도 사흘은 걸어가야 할 거리입니다. 가야 할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가버나움, 갈릴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국도가 그렇게 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갈릴리 말이죠.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지역을 통과했을까 궁금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한 일주일간 살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갈릴리에 가서 살고 싶어요. 이번에 가서 실시해 준 디베라의 아침도 갈릴리 호숫가에 쓰였습니다. 가서 갈릴리 어느 곳이든지 앉아있기만 하여도 꼭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 같은 평안을 느낍니다. 이번에 간 팀 멤버 중 어느 분은 아침에 혼자서 그 호숫가를 산책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갈릴리를 지나가면서 그런 감동을, 이런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어쩌면 이를 갈면서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마침내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입니다.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정오쯤이었습니다. 정오쯤이면 중동땅에 대학볕이 따갑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날 하도 대학볕이 따가워서 사울이 그만 간질병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글도 썼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학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소설을 씁니다. 눈부신 빛을 받고서 사울은 땅에 엎어졌습니다.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가 알기로 사울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을 때 사울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십니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였는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 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라고 씁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도 기록했습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말씀합니다. 몸이 무엇입니까? 몸은 몸뚱이죠. 때리면 아파하는 몸뚱이. 이 교회를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교회이고 나는 나이고 하는 생각이 많이 팽배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집으로 돌아가서 바르게 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몸은 대충대충하고 내 몸과 내 가족의 몸만 챙기는 사람이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이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때에 비로소 사울이 교회론이 정립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론.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고 단지 교회만 박해했을 뿐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교회를 위한 일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통의 성경 편지는 모두가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썼겠습니까? 그만큼 교회에 빚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많은 편지를 교회에 써서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길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교회론, 교회관, 이 교회론이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울에게 주님은 계속 들려주십니다.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가져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을 향해서 네가 이제부터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사울은 누가 자기에게 뭘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다메섹에 가는 것도 대제장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사울은 자존심이 대단히 센 사람이라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자기가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제부터는 사울이 자기가 행할 바를 알려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제부터는 들려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기만 했다 했습니다. 지금 사울의 내면 속에서는 천지 개비 갈 만한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함께 간 수행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옆에 멍하게 서 있기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시는 일이 항상 이렇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릅니다. 친구 물론 모르고 가족, 부모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일들은 나만 아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알 수 없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 사람 자신만이 아는 믿음의 신비한 비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행하여 주신 바 된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누가 물어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세상은 모릅니다. 지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오직 내가 주님 앞에서 나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이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십니까? 만약 믿어진다면 그 일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만 알려주신 일이고 행해주신 일입니다. 이런 믿음의 비밀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녀도 훗날 모두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행해주신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가서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 둘만의 이루어 놓은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나를 영원토록 끌어 마침내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줍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본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안 보는 것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다 본다, 내가 다 안다 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부추겨 발걸음을 떼게 해주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무력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종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항상 이것으로 출발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 주 예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절감하는 자, 그것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만 믿고 찾고 의지하며 살아간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게 당당했던 사울, 그 사람이 이제는 누가 부추겨 주어야만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서 걸음을 떼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축복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사울도 이제부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며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지요. 다메섹에 온 사울은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 사흘 동안 사울의 머릿속에 들이닥쳤을 그 회오리 바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당연히 스테반이었을 것입니다. 돌로 내리치는 그 순간에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눈부셨던 그 스테반 말이죠. 그때 스테반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때 사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스데반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반지 쪽으로 달려갔죠. 더 분노했죠. 오늘 다메섹에게까지 공문을 들고서 달려가게 된 것도 어쩌면 스데반 그 얼굴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얼굴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온 세상에 까발기리라. 아마 그런 분노 속에서 지금 이렇게 다메섹으로 달려갔을 것이에요. 아,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주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부르신단 말이죠. 사울아, 사울아. 참으로 이 사흘 동안 사울의 머릿속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들이닥쳤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한 그 인자, 그런 인자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인가? 살아계신단 말인가?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불렀단 말인가? 분명히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것도 아람어로. 예수님도 쓰시고 사울도 알아듣던 아람어였습니다. 천사가 닿던 그 스데반의 얼굴도 가짜가 아닌 것이란 말인가? 아무튼 여러 가지가 회오리 바람처럼 사울의 머릿속에 들이닥쳤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었을 거예요. 스데반에 이어서 또 사울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아나니아입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 11절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있나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 이날 주님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오고 있는 사울에게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고 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 지금 어디 어디에서 다소의 사람 사울이 어디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찾아가거라. 찾아가서 안수해 주어라.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 사건이 사울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 양쪽 피차 간에 서로가 다 확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될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람, 없을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아셨기에 이렇게 양쪽에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고 없어져 버린 인물인데 혹자는 승천한 걸 보았다 하고 혹자는 부활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들리는 얘기들은 많았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 얼마나 지금 실감나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멀리 가신 것 같지 않지 않아요. 아나니아에게도 가시고 사울에게도 가시고 이 도시에다가 저 도시에도 가시고 도상에서도 가시고 다메섹 시내에도 가시고 저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도 오셔서 비록 영어로 우리 눈은 볼 수 없지만 이곳에도 오시고 또 딴 데도 가시고 얼마나 생생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 분명 그 우리 가운데도 살아계십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도살자가 이 박해자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말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체포할 체포 리스트까지 다 작성해서 달려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연히 아나니아 자신도 탑 리스팅에 포함이 됐을 거예요. 아,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 찾아가서 안수해 주어라. 네가 올 것을 환상 중에 이미 사울이 보고 있으니까 있었으니까 보았으니까 안심해서 가라.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들려 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갔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장님이 되어서 사흘 동안 신음소리인지 기도소리인지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울의 귀에 어떤 사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형제 사울아.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화들은 오고 갔겠죠. 누구요? 나 아나니아요. 뭐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갔겠지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형제 사울아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형제 사울아. 예루살렘의 도살자인데 예루살렘의 박해자요 도살자요 지금 아내네와 자신을 포함하여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온 도살자, 박해자, 멧돼지 이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는 위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그 제자인 아나니아가 또 형제 사울아 하고 용납, 용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사울이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놓아났을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수용하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 곁에서 나를 위하여 땀을 흘려가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준 사람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사람 양쪽으로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해요. 사울이 다시 보게 된 것은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준 후입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떨어진 비늘은 무엇이었을까요? 적어도 상징하는 무언가 의미는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본 것은 모두 그 비늘을 통해서 본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늘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바르게 보고 제대로 보고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감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수용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울기도 하지만 날 위하여 옆에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끌어안고 울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틀림없이 이때 사울은 아나니아를 끌어안고 꺼이꺼이 울었을 거예요. 눈이 뜨지면서 아나니아를 보면서 그렇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도 떨어져야 할 비늘은 없겠습니까? 저 포플라나무 위가 하늘이라는 소설을 어제도 좀 꺼내서 잠시 또 읽어봤는데 그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가 쓴 그 책 끝에 가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저 포플러나무 위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늘은 뜻밖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포플러나무만 보았지 그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눈에 하늘이 보이게 된 것도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덮인 비늘이 떨어져 나가버리기만 하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디베라 아침을 마친 후 어느 성도님은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한 줄 쓰기도 했습니다. 아, 하늘이네. 하늘이 있었네. 하늘이 있었구나. 하늘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늘이 언제나 있었는데. 하늘, 하늘, 하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만물이 새롭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비늘이 덮여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뿐이죠. 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도 거기에 있고 나무도 거기에 있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이 비늘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덮인 비늘도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웃을 향해서 형제 사오라 라고 불러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나니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죠.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하고는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려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준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빌립도 그랬습니다. 빌립,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빌립 말이죠. 네시가 빌립 덕분에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성경은 의미심장하게도 이 네시가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가슴에 아름답게 남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을 해주고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래오래 남게 되겠죠. 분명 그 네시에게는 빌립이,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그런 아름다운 인상으로 남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도 못 됩니다. 다메섹에 사는 한 평범한 신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평생에 아름다운, 가장 아름답게 기억이 된 인물 아나니아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인상에 남고 싶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에게인가 아나니아처럼 그런 아름다운 인상으로 남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열쇠 통에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편지들 속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 또는 제일 많이 사용한 말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잡아오기 위해서 달려간 자기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하고 받아주신 은혜, 또 체포 리스트 1호 아니면 2호였을 아나니아가 자기를 향해서 형제 사오라 라고 또 용납하고 수용해 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사도 바울은 입을 열어서 말한 가운데 은혜란 말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은혜였어요. 구원은 은혜였습니다. 시간도 오래 안 걸렸죠? 우리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사오라 사오라 몇 초도 안 됩니다. 전혀 준비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달려가고 있었던 자신을 받아주신 것은 철저히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바로 이 시간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서 이 자리를 떠나시는 계기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못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라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이 깨달아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가슴에 감격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에게 더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눈에 덮여 있는 비늘은 없는지 주여 이 비늘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늘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도 새롭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형제 사울아, 바로 그런 심정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만물이 또 한번 새롭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와닿은 대로 여러분의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